평론 4. 공산당은 반우주 세력이다. 서두. 중국인은 도를 매우 중시한다. 고대에는 포악한 제왕을 무도혼군이라 했고, 보편적인 도덕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일을 하면 도리에 어긋난다고 했으며, 농민이 반란을 일으킬 때조차 하늘을 대신해 도를 행한다는 기치를 내걸었다. 노자는 우주의 혼돈 속에서 만들어진 도라고 부르는 그 무엇이 있으니 그것은 천지자연보다 앞서 생성된 것이다. 그것은 적막하고 고요하다. 홀로 서서 함부로 변하지 아니하고 주행함이 위태롭지 아니하니 천하의 어머니라 부를 만하다. 나는 그것의 이름을 알지 못하나 도라고 부르겠다. 라고 했다. 한마디로 도에서 천지가 생겨났다는 것이다. 근 100년간 공산 유령은 요란스레 이 세상을 침입한 후 자연과 인성에 어긋나는 힘을 형성해 수많은 고통과 비극을 초래하고 인류 문명을 파멸의 문턱까지 밀어붙였다. 도에 위배되는 그러한 갖가지 폭력은 자연적으로 하늘에 반하고 땅에도 반하는 것이기에 반우주적이고 극악한 세력이 됐다. 노자는 인간은 대지를 따르고 대지는 하늘을 따르며 하늘은 도를 따르고 도는 있는 그대로를 따른다라고 했다. 중국인들은 예부터 천인 합의를 믿고 따르면서 인간과 천지가 하나가 돼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다. 천도는 불변하기에 규칙적으로 순환하고 땅은 천시를 따르기에 사계절이 분명하고 사람은 하늘과 땅을 존중하기에 감사하는 자세로 분수에 맞게 처신한다. 이른바 천시, 지리, 인화이다. 중국인의 관념 속에는 천문, 지리, 역법, 의학, 문학, 사회 구조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이념이 관통하고 있다. 하지만 공산당은 사람은 반드시 하늘을 이긴다고 하며 투쟁 철학을 선양하고 천지와 자연을 멸시했다. 마오쩌둥은 하늘과 싸우니 그 즐거움이 끝이 없고 땅과 싸우니 그 즐거움이 끝이 없으며 사람과 싸우니 그 즐거움이 끝이 없다고 했다. 공산당은 그 속에서 진실한 즐거움을 얻었는지 몰라도 인민은 참담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1. 사람과 싸우고 인성을 말살하다. 1. 선과 악을 뒤바꿔 인성을 말살하다. 사람은 사회적 인간이기에 앞서 자연적 인간이다. 인간이 태어날 때의 성품은 본디 선하다거나 누구나 측은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시비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대부분 태어날 때 지니고 옴을 의미한다. 하지만 공산당은 사람을 동물로, 심지어 기계로 간주하고 자산계급과 무산계급을 막론하고 모두 물질적 힘으로 본다. 공산당의 목적은 사람을 조종해 점차 반란을 일으키는 혁명폭도로 개조하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물질적 힘은 반드시 물질적 힘으로 타도해야 한다. 이론이 일단 대중을 장악하면 물질적 힘으로 변할 수 있다. 전 인류의 역사는 별다른 것이 아니라 인성을 끊임없이 개변하는 과정이다. 인성이 바로 계급성이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것에는 내재된 선천적인 것이 없고 모두 환경의 산물이며 모두 사회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유물론적 철학자인 포이에르바하의 자연적 인간에 대한 견해를 반대했다. 레닌은 마르크스주의는 노동자 계급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생겨날 수 없다. 따라서 반드시 외부에서 주입해야 한다고 했다. 레닌은 별별 수를 다 써도 노동자들이 경제투쟁에서 권력을 빼앗는 정치투쟁으로 넘어가도록 유도할 수 없었다. 그는 이때부터 노벨상 수상자인 파블로프의 조건반사 학설에 기대를 걸면서 이 학설은 전 세계 노동자 계급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고 했다. 레온 트로츠키 본인도 망상에 빠져 조건반사가 심리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점심때를 알리는 종소리만 들으면 침을 흘리는 개처럼 병사들이 총소리를 들으면 곧바로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가 공산당에 헌신하게끔 했다. 예부터 사람들은 노력과 노동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여겼고 근면을 통해 부를 쌓아 동경의 대상이 되려 했다. 또 놀고 먹기를 좋아하고 불로소득을 바라는 사람을 몹시 나쁘게 보았다. 공산당이 역병처럼 중국에 전파된 후 중국 사회의 건달 게으름뱅이들은 공산당의 격려하에 토지를 분배받고 재산을 빼앗고 남자를 업신여기고 여자를 강점하는데 이를 모두 떳떳한 합법적 행위로 간주했다. 사람이 윗사람을 존경하고 아랫사람에게 아량을 베푸는 것은 좋은 일이며 스승을 우러러보지 않는 것은 좋지 않다는 이치를 알고 있다. 고대 육아교육은 대학교육과 소학교육으로 나뉘었다. 15세 전에는 소학교육을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쇠소, 진퇴, 응대 등 교양을 가르쳤다. 그 후에 대학교육은 존덕성과 도문학 등을 가르치는 데 치중했다. 그러나 공산당의 비림 비공 운동과 스승의 존엄을 비판하는 운동 과정에서 중국 공산당은 이런 도덕 규범을 청소년들의 머릿속에서 철저히 지워버렸다. 옛사람들은 하루의 스승도 한평생 부모만큼 큰 존재다고 했다. 1966년 8월 5일 베이징 사범대학 여자부속중학교 여학생들은 교사 벤중민에게 고깔모자를 씌우고 몸에 먹물을 뿌리고 쓰레받기를 두드리며 거리를 돌게 하고 검은 팻말을 목에 매달고 무릎을 꿇리고 못이 박힌 막대기로 때리고 끓는 물을 끼얹는 등 가진 폭행을 가해 죽였다. 베이징대 부속중학교 학생들도 여교장에게 헌 세숫대야를 두드리게 하면서 나는 우기 사신이다고 외치게 하고 머리카락을 마구 자르고 피가 나도록 머리를 때리고 땅에 넘어뜨려 기어다니겠다. 누구나 깨끗한 것을 좋아하고 더러운 것을 싫어한다. 하지만 공산당은 온몸이 흙투성이가 되고 손에 굳은 살이 박여야 한다거나 손은 검고 발은 쇠똥이 묻어야 한다고 하며 이런 사람이야말로 사상이 붉어서 대학에 갈 수 있고 입당할 수 있고 승진할 수 있고 공산당의 홍색 후계자가 될 수 있다고 선전했다. 인류의 진보는 지식의 진보와 괴를 같이 한다. 그러나 공산당 통치하에서 지식은 오히려 더러운 것으로 간주했다. 지식인은 처우라오주라고 불렸고 지식이 있는 사람은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 배우고 빈농과 하층 중농에게 재교육을 받아야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다. 따라서 베이징 칭화대학 교수들은 지식분자 재교육 차원에서 장시성 난창시의 리위저우로 강제 이송됐다. 그곳은 흡혈충병이 유행해 원래 있던 노동개조 수용소마저 이전한 상태였다. 교수들은 강물에 닿기만 해도 곧바로 병에 걸렸다. 하나둘 간경화, 간복수 증상이 나타났고 결국 많은 사람이 생활 노동 능력마저 상실했다. 캄보디아의 크메르루즈는 저우원라이의 종용하에 가장 잔혹하게 지식인들을 박해했다. 독립사상이 있으면 개조하기 위해 정신뿐만 아니라 육체까지 말살했다. 이로 인하여 1975년부터 1978년 사이에 캄보디아인 4분의 1이 살해됐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안경을 쓴 흔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화를 당했다. 크메르 루즈가 1975년에 승리한 후 폴포트는 전례가 없는 사회주의 건설을 시작했다. 계급 차별이 없고 도농간 차별이 없고 화폐가 없고 상품 교역이 없는 인간 세상의 천당을 건설하고자 했다. 마지막에는 가정도 해체하고 남자 노동대우와 여자 노동대우를 조직해 일률적으로 강제 노동을 시키고 함께 한솥밥을 먹게 하고 똑같이 검은 혁명복과 군복을 입게 했다. 또 부부도 허가를 받아야만 일주일에 한 번 만날 수 있게 했다. 공산당은 하늘도 두렵지 않고 땅도 두렵지 않다고 외치면서 하늘과 땅을 개조하려고 했다. 이는 사실상 우주의 일체 바른 요소와 역량을 철저히 부정하려는 것이었다. 마오쩌둥은 이렇게 말했다. 세기마다 각 민족은 각종 대혁명을 일으켜 수시로 낡은 것을 척결하고 색을 입히면 새것으로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생사성회의 대변화다. 우주의 회멸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회멸되는 것이 아니고 이쪽에서 회멸하면 저쪽에서 생겨나는데 이는 의심할 바가 없다. 나는 오히려 회멸하기를 바란다. 낡은 우주가 없어지고 새로운 우주를 얻는다면 새 우주가 낡은 우주보다 나은데 어찌 좋지 않으랴. 혈육의 정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로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부부, 자녀, 부모, 친구를 비롯해 사람과 사람이 정상적인 소통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인간사회를 형성했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은 끊임없는 각종 정치운동을 통해 사람을 늑대로 만들었는데 심지어 늑대와 호랑이보다 더 흉악하고 잔인하게 바꿔놓았다. 호랑이도 제새끼는 잡아먹지 않거늘 중국 공산당 통치하에서는 부모, 자녀, 부부 사이에 서로 고발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친족 관계마저 끊는 비정한 사회가 된 것이다. 1960년대 베이징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새로운 단어 받아쓰기 수업을 하면서 무심코 학생들에게 사회주의와 붕괴라는 단어를 나란히 받아 적게 했다. 학생들이 그것을 문제 삼음으로써 날마다 투쟁을 당하고 남학생들에게 뺨을 맞기도 했다. 이로 인하여 여교사의 딸은 모녀 관계를 끊었고 어머니에게 조그마한 변화만 있어도 반 학우들 앞에서 어머니의 계급투쟁의 새로운 동향을 폭로했다. 그 후 몇 년간 이 교사는 날마다 학교 청소를 하거나 화장실 바닥을 닦는 형벌을 받았다. 문화대혁명을 겪은 중국인들은 모두 투옥된 장제신을 기억할 것이다. 인성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없는 교도관이 그녀를 발가벗기고 손을 등 뒤로 젖혀 수갑을 채운 후 남자 죄수방에 여러 차례 들여보내 마음대로 윤간하게 함으로써 끝내 그녀는 정신이상자가 됐다. 이런 상태임에도 그녀를 처형할 때 그가 구호를 외칠까 두려워 그의 머리를 벽돌 위에 눌러놓고 마취도 하지 않은 채 칼로 기관을 절개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공산당은 파룬궁을 탄압하면서도 여전히 증오심을 조장하고 폭력을 부추기는 등 옛 상투적인 수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공산당은 인간의 선량한 본성을 억압하고 인성의 악한 면을 부추기고 종용하는 수법으로 통치를 강화했다. 매차례 사회운동 중에서 양심이 있는 사람들도 폭력이 두려워 침묵했다. 공산당은 체계적으로 인간의 보편적 도덕 가치를 남김없이 파괴함으로써 인류가 천만 년을 유지해온 선악과 염치를 철저히 뒤엎어버렸다. 2. 상생상극의 이치를 초월한 사악. 노자는 천하 모두가 아는 미도 미인 줄로만 아는데 그것은 추하기도 한 것이고 모두 아는 선도 선인 줄로만 아는데 그것은 선량함이 아니기도 하다. 그리하여 유와 무는 서로 상생하고 어려움과 쉬움은 서로 이루고 길고 짧음은 서로 비교하고 높고 낮음은 서로 기대고 음과 소리는 서로 조화하며 앞과 뒤는 서로 따르게 된다고 했다. 이는 인간 세상에는 상생상극의 이치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은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으로 나뉘고 한 개인 자체에도 선과 악이 공존한다. 노나라의 도척은 강도의 대명사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졸개들에게 도둑질에도 도가 있다고 말하고 강도 역시 성, 용, 의, 지, 인을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마디로 도둑질에도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투기와 배반하고 팔아먹는 일들이 득실거렸고 그 어떤 규범의 구속도 받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강도들은 의를 가장 중히 여기기에 작물을 분배하는 장소도 의를 위해 모여 작물을 나누는 곳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은 동지들 사이에도 위기가 닥치면 서로 고발하고 우물에 빠진 사람을 돕기는커녕 돌을 던지거나 심지어 없는 죄도 날조에 뒤집어 씌워 모함하거나 전혀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만들어냈다. 펑더화이를 예로 들어보자. 농민 출신인 마오쩌둥은 땅 한 묘에서 식량 13만 근을 수확할 수 없다고 한 펑더화이의 말이 틀리지 않음을 당연히 알고 있었다. 또 펑더화이가 자신의 권력을 빼앗을 생각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으며 더욱이 혁명 시절에 펑더화이가 2만 군사로 후쭉난의 20만 대군에 맞서 악전고투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몇 번이나 구해준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펑더화이가 두어 마디로 마오쩌둥을 비평하자 마오쩌둥은 자신이 친필로 쓴 시 누가 전쟁터에서 용감히 싸웠느냐 나의 펑 대장군 뿐이로다 를 바로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기어이 펑을 사지로 몰아넣었다. 그야말로 일거의 은혜와 의리를 함께 끊어버렸다. 공산당은 어진 정치를 펴지 않고 살인을 일삼으며 의리를 멀리하고 내부 투쟁만을 벌였다. 또 국토를 팔아먹은 데다 용기도 없고 지혜가 부족하고 바른 믿음을 적으로 삼았으며 군중운동을 벌여 성인답지 않게 나라를 다스렸다. 공산당은 도둑질에도 도가 있다는 강도의 최소한의 도리마저 포기했으니 그 사악함은 이미 우주의 상생상극 이치를 완전히 벗어났다고 할 수 있다. 공산당이 자연적 인성을 철저히 뒤엎었는데 그 목적은 선악의 표준과 우주의 법칙을 뒤엎기 위함이고 그 오만함이 극에 달해 이제는 멸망의 결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2. 땅과 싸우고 자연을 거슬러 그 화가 끝이 없다. 1. 계급투쟁을 자연으로까지 확장. 상하이시 우숭 제2중학교의 1968기 고등학교 졸업생인 진쉰화는 상하이시 중학교 홍위병 대표대회 상무위원이었다. 1969년 3월, 그는 상산하양운동에 참여하기 위해 헤이룽장성에 갔다. 1969년 8월 15일, 산에 홍수가 나 상허 양안이 온통 물바다가 됐다. 진쉰화는 생산대의 전신주 두 개를 구하려고 급류에 뛰어들었다가 목숨을 잃었다. 진쉰화가 생전에 쓴 일기에서 그의 투쟁 철학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다. 7월 4일, 나는 지금 농촌 계급투쟁의 첨예함과 격렬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나는 마오주석의 홍위병으로서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다. 백전백승의 마오쩌둥 사상으로 반동 세력을 정면에서 통렬하게 공격할 것이며 희생되더라도 달갑게 받아들이겠다. 프롤레타리아 독재 정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 힘써 싸우겠다. 싸우자. 싸우자. 7월 19일. 모모대대의 계급의 적은 아직도 위세를 부리고 있다. 지식 청년들이 농촌에 온 것은 농촌의 3대 혁명투쟁에 참여하기 위함이니 우선 계급투쟁에 참여해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가난한 빈농과 하층 중농에 의지하고 군중을 동원해 적들의 위세를 눌러버려야 한다. 우리 지식 청년은 반드시 마오쩌둥 사상의 위대한 붉은 깃발을 영원히 높이 치켜들고 계급투쟁과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 진쉰화는 하늘과 싸우고 땅과 싸워 인류를 개조하려는 이상을 품고 농촌으로 내려갔다. 그의 일기에서 그의 머릿속이 온통 투쟁 사상으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다. 그는 사람과 투쟁한다는 사상을 하늘과 땅 사이에서 관철하려다 결국 목숨을 잃었다. 진쉰화는 투쟁 철학을 격렬하게 실천하다가 희생된 사례임이 틀림없다. 엥겔스는 자유는 필연에 대한 인식이다 라고 했고 마오쩌둥은 거기에 세계에 대한 개조다 라는 말을 덧붙였다. 활용 점정인 이 한 구절은 사실상 자연에 대한 공산당의 태도를 여실히 드러냈는데 이른바 자연을 개조한다는 것이다. 공산당이 인식한 필연은 맹목적인 물질이어서 그 내원의 법칙을 규명할 방법이 없는데도 사람의 주체적 능동성을 발휘해 객관적 법칙을 인식하면 대자연과 인류를 정복할 수 있다고 여겼다. 공산당은 결국 러시아와 중국의 이 두 시험장을 엉망진창으로 개조했다. 대학진 시절의 민가에는 중국 공산당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이 잘 묘사돼 있다. 높은 산도 머리 숙이게 하고 강물도 길을 내주게 하노라. 하늘에는 옥황상제가 없고 땅에는 용왕이 없다네. 내가 바로 옥황상제요. 내가 바로 용왕이로다. 삼산오령에 명하노니 길을 열어라. 내가 왔노라. 공산당이 왔다. 공산당은 조화롭던 이 세계를 파괴하고 자연의 균형을 깨뜨렸다. 2. 자연을 파괴한 대가. 중국 공산당은 식량 생산 위주의 농업 정책을 추진하면서 농사 짓기에 적합하지 않은 산지와 초원을 마구 개간하고 강과 화천과 호수를 메웠다. 결과는 어떠했는가? 중국 공산당은 1952년도 식량 생산량이 국민정부 시기를 초과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이 숨기고 있는 사실은 바로 1972년에 이르러서야 중국의 식량 총 생산량이 청나라 걸륭시대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중국의 1인당 식량 생산량은 여전히 청나라 말기와 비교하면 많이 뒤떨어졌으며 중국 농업의 최전성기였던 송나라의 3분의 1 수준에 그칠 뿐이다. 무분별한 벌목과 강을 막고 호수를 메운 결과 중국의 자연 생태계는 크게 파괴됐다. 지금 중국의 생태계는 붕괴될 지경에 이르렀고 화이허와 황허의 물이 끊기고 후이허와 창장이 오염됨으로써 중화민족의 생존을 이어갈 수 있는 혈맥이 철저히 끊겼다. 또한 간수, 칭하이, 네이멍, 신장의 초원이 사라짐으로써 황사가 중원대지를 끊임없이 뒤덮는다. 1950년대 초, 중국 공산당은 소련 전문가의 지도하에 황하의 산먼샤 수력발전소를 건설했다. 현재까지도 그 발전량은 중형급 강의 발전소 규모에 그치는데 이 댐으로 인하여 오히려 상류 강바닥에 진흙과 모래가 쌓이면서 조그만 홍수가 나도 황하 양쪽에 사는 수많은 사람을 희생시키고 재산 피해를 줬다. 2003년 웨이허에서 발생한 홍수는 최고 수위에 도달했을 때 최고 유량이 초당 3,700세제곱미터로 3년에서 5년에 한 번 발생하는 홍수 정도의 규모였지만 이 홍수로 사람들은 50년 동안 겪어보지 못한 큰 피해를 입었다. 허난성 주마대 내 대형 저수지가 여러 개 건설됐다. 1975년 댐이 연달아 무너지면서 2시간 만에 6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총 사망자 수는 20만 명에 달했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중화대지를 함부로 파괴하는 활동을 중국 공산당이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창장댐 건설, 남수북조 사업은 모두 조 단위의 자금을 들여 자연 생태계를 바꾸려는 공정이다. 또 땅과 투쟁하는 중소형 사업 항목도 줄을 잇는다. 심지어 중국 서부의 자연환경을 바꾸기 위해 칭장고원에 원자폭탄을 터뜨려 통로를 열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중국 공산당 정권의 대지에 대한 능멸과 오만이 세인의 질시를 받는 것도 결코 사람들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다. 우리의 선조들은 주역 8괘 중에서 하늘을 건괘로 하여 그것을 존중해 천도로 삼았으며 땅을 곤괘로 해 그것을 받들어 곤덕으로 삼았다. 주역 상전에 이르기를 넓은 땅에 저렇게 두터운 흙이 쌓여 있듯이 군자는 자신의 덕을 깊고 넓게 쌓아 만물을 자애롭게 이끌어가라고 했다. 여기에 공자는 대지의 덕에 의해 만물이 생성되노라는 주석을 달았다. 문헌에서 이르기를 땅은 부드러우나 움직임이 강건하고 조용하지만 부드러움이 넘치는 덕목이 사방에 널리 퍼져 있으니 그 뒤를 따라 주인이 되었고 그 덕분에 오랫동안 복을 받고 모든 것을 포용하며 만물을 널리 퍼뜨려 무한한 빛을 발하게 되었구나. 대지에 구현된 법칙은 얼마나 유순한가. 그 의지는 하늘을 이고 사계절을 따라 제시간에 운행되는구나 라고 했다. 분명한 것은 땅은 어머니와도 같은 덕을 지녔으니 부드럽고 조용하며 주인이 되어 하늘을 받들어야 비로소 깊고 두터운 덕을 쌓아서 만물을 자유롭게 이끌고 만물이 생겨나게 할 수 있다. 동시에 하늘의 도와 땅의 덕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를 말하는 것으로, 즉 하늘을 받들고 땅에 순응하며 자연을 존중해야 하는 도리를 일깨워주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하늘과 싸우고 땅과 투쟁하는 자세로 대지를 유린해 하늘을 거슬렀으나 최후에는 필연코 하늘과 땅, 그리고 자연의 섭리 때문에 징벌을 받을 것이다. 3. 하늘과 투쟁하고 신앙을 박해하여 인간의 신에 대한 믿음을 부정하다. 1. 유한한 생명이 어찌 무한한 시공을 인식할 수 있겠는가? 아인슈타인이 아들 에드워드에게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아빠는 왜 이렇게 유명해졌나요?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대답했다. 이 큰 고무공 위에 있는 저 눈이 먼 커다란 딱정벌레가 보이니? 이 딱정벌레는 자기가 기어가고 있는 길이 굽은 것을 모르지만 아빠는 알고 있잖니. 이 말은 무척 의미심장하다. 중국인은 여산의 참모습을 모르는 것은 이 산 속에 몸을 두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듯이 인간이 어느 한 체계를 인식하려면 반드시 그 체계 밖에서 관찰해야 한다. 하지만 인간은 한계가 있는 생명으로서 우주의 무한한 시공을 들여다본다면 인류는 영원히 그 전모를 알 수 없으며 우주는 인류의 영원한 수수께끼로 남게 된다. 따라서 과학이 뛰어넘을 수 없는 자연은 당연히 형이상학적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신앙의 범주가 됐다. 신앙은 인간 내면 세계의 활동인 바 생명, 시공, 우주에 대한 체험과 사고는 일개 정당이 통제할 대상이 전혀 아니다.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로 돌아가고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로 돌아간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공산당은 도리어 우주와 생명에 대한 그들의 가련하고 가소로운 인식에 따라 그들 이론 밖의 모든 것을 미신으로 치부했다. 따라서 유신론자를 세뇌하고 전향시켰으며 철저히 비판하고 심지어 육체까지 말살했다. 진정한 과학자의 우주관은 탁 트여 있다.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기존 지식으로 무한한 미지의 세계를 부정하지 않는다. 유명한 과학자인 뉴턴은 1678년에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라는 대작을 출간했다. 이 책에서 그는 역학의 원리를 자세히 기술하고 밀물과 썰물, 행성의 움직임을 해석하면서 태양계의 운행 방식을 추산했다. 하지만 큰 성공과 영예를 얻은 뉴턴조차도 자신의 저술은 일종의 현상을 묘사한 것에 불과하다고 거듭 밝혔다. 지고무상한 하느님이 우주를 창조한 진정한 의미는 감히 담론할 수 없었다.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 제2판을 출판할 때 뉴턴은 책 속에 다음과 같은 말을 써넣어 자신의 신념을 표명했다. 태양, 행성, 해성을 포함한 이 완전 무결한 큰 체계는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의 손에서 만들어졌다. 맹인이 세계관에 개념이 없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느님이 만사만물을 이해하는 방법에 관해 전혀 알지 못한다 라고 했다. 시공을 초월한 천국 세계가 있는지 그리고 수련인이 반본귀진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논하지 않더라도 진정으로 정교를 믿는 사람은 선악에는 보응이 따른다는 인과 보응의 이치를 믿으며 정통신앙이 인류의 도덕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음을 누구나 다 알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아인슈타인에 이르기까지 과학자들은 모두 우주에 하나의 보편적인 규칙이 존재한다고 믿었다. 사람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꾸준히 우주의 진리를 탐구해왔다. 그렇다면 과학적 탐구 방식 외에 종교, 신앙, 수련도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식과 경로일 수 있지 않겠는가? 2. 중국 공산당은 인류의 바른 믿음을 파괴한다. 세계의 모든 민족이 역사적으로 모두 신을 믿었다. 신을 믿으며 선에는 선한 보응이 있고 악에는 악한 응보가 있음을 믿었기에 사람들은 자신을 단속하고 도덕을 유지할 수 있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서양의 정교, 동양의 유불도가 모두 사람들에게 신을 믿고 하늘을 공경하며 선을 따르고 복을 소중히 여기며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할 줄 알아야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다. 공산주의의 핵심적 지도 사상은 부처가 없고 도가 없고 신이 없으며 전생도 없고 내세도 없으며 더욱이 인과응보도 없다고 강변한다. 이로 인하여 각국의 공산당은 가난한 사람과 룸펜 프롤레타리아들에게 신을 믿을 필요가 없고 업력을 갚을 필요도 없으며 분수에 맞게 자신을 지킬 필요도 없다면서 교묘한 수단으로 남의 재산을 탈취하고 반란을 일으켜 부자가 돼야 한다고 부추겼다. 중국 고대의 황제들은 제왕적 지위에 있으면서도 자신을 천재의 아들이라 칭하고 스스로 하늘의 뜻을 좇아 제약을 받고 수시로 조서를 내려 자신의 죄를 묻고 하늘을 향해 참회했다. 하지만 공산당은 자신들이 하늘의 뜻을 대표한다면서 이른바 무법무천이어서 어떤 제안도 받지 않는다고 했다. 그 결과 공산당은 수많은 인간 지옥을 만들어냈다. 공산당의 비조 마르크스는 종교를 인민의 정신을 마비시키는 아편으로 여겼다. 그는 인민이 신과 하느님을 믿음으로써 공산주의를 믿지 않을까 봐 두려워했다. 엥겔스의 자연변증법 제1편에는 멘델레예프가 참여한 영학연구단체에 대한 비판이 수록됐다. 엥겔스는 증세기를 포함한 이전의 일체가 모두 인간 이성의 심판대 앞에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변호해야 한다고 하고 자신과 마르크스를 심판대 앞에 법관으로 여겼다. 마르크스의 친구인 무정부주의자 바쿠닌은 마르크스를 이렇게 묘사했다. 그는 엄연히 사람들의 하느님이기에 자신 외에 또 다른 사람이 하느님이라는 걸 용인하지 않았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신처럼 숭배하게 하고 우상으로 받들어 무릎 꿇게 했다. 그렇지 않으면 징벌하거나 음모를 꾸며 박해했다. 그러나 전통적인 바른 믿음은 공산당원의 이런 시도에 원천적인 장애가 됐다. 종교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박해는 이성을 잃고 미쳐 날뛰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문화대혁명 중에 무수한 사찰을 파괴하고 승려들을 거리에 끌고 다니면서 조리돌림했으며 티베트의 사찰 90%를 파괴했다. 지금도 중국의 수많은 가정교회 신자들을 감옥에 가둬 박해하고 있다. 상하이의 천주교 신부 궁핀메이는 30여 년 동안 중국 감옥에 수감돼 있다가 1980년에야 미국으로 갔다. 그는 90여 세에 임종하면서 중국 공산당이 중국을 통치하지 않을 때 내 무덤을 상하이로 옮기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한다. 오로지 신앙 때문에 잔혹하고 사악한 세력이 30년 동안 비밀리에 독방에 그를 가뒀다. 중국 공산당은 수없이 그를 핍박하면서 중국 공산당에 소속된 3자 애국위원회 지도자 직무에 동의만 하면 풀어줄 수 있다고 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진선인을 신앙하는 파룬궁 수련자들에 대한 탄압은 바로 중국 공산당이 하늘과 투쟁하는 망동의 연속이자 공산당의 간악한 계략과 사악함이 초래한 결과물이다. 신을 믿지 않는 공산당이 도리어 신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을 지도하고 통제하면서 하늘과 싸우니 그 즐거움이 끝이 없다고 한다. 그 가소로운 정도는 너무나 기고만장해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다. 맺음말. 공산주의 실천운동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철저히 실패했다. 세계 최후 공산대국의 괴수 장쩌민은 2002년 3월 워싱턴포스트 기자에게 나는 젊었을 때 공산주의가 아주 빨리 올 것이라고 믿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 적이 있다. 현재 공산주의를 진정으로 신앙하는 사람은 얼마 남지 않았다. 공산주의 운동의 실패는 필연적이다. 우주의 법칙에 어긋나고 하늘을 거스르는 악행을 일삼는 반우주 세력이므로 반드시 천벌을 받을 것이다. 중국 공산당은 매번 태도를 바꾸면서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지만 그 최후의 결말을 온 세상이 다 알고 있다. 중국 공산당의 아름다운 허울이 하나하나 벗겨지면서 탐욕, 흉포함, 파렴치함, 그리고 불량배속성과 반우주 본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인간의 사상을 억압하고 인류의 윤리도덕을 말살하고 있다. 그것은 인류의 도덕과 문명, 인류의 평화와 진보에 여전히 커다란 해악을 끼치고 있다. 망망한 우주는 항거할 수 없는 하늘의 뜻을 지니고 있다. 이를 신의 의지, 자연의 법칙, 자연의 힘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따라서 인간은 오직 하늘의 뜻을 받들고 자연을 따르고 우주의 법칙을 존중하고 천하의 생명을 아껴야만 자신의 미래가 있을 수 있다.